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곳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말해요. 예루살렘, 그것도 안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게 이 세 시기로 구분을 지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은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 무너지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 돌아와서 총독이 되어서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멸망시키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다시 3차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다 훼파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헤롯이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컬링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둠의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핸디캡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요, 자기의 아내였던 첫 번째 아내 이둠의 사람이었던 여인을 패하고 당시 유대의 첫 번째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헤스모니안 왕조의 여인이었던 미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미리암네도 그만 죽이고 말아요. 미리암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장모인 미리암네의 엄마인 어머니까지 죽이고 미리암네와 함께 낳았던 자녀마저도 다 죽이는 폐륜을 자행하고 말지요. 결국은 이런 폐륜을 행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무엇보듯 합니다. 짐승보듯 해요.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속에 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 훼파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왕권을 수립하고 확립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약 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려 4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1500대의 말들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제사장들이 무려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작업을 거쳐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헤롯 성전에는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벽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큰 돌이랍니다. 굉장히 큰 돌인데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 작은 돌들은 돌들 위에다가 대부분을 다 백색 돌로 지었는데 그 색깔이 백색으로 하얗게 빛이 나거나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황금으로 칠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마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빛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요, 외부에서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저주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훼파시켜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금으로 다 칠한 거예요. 금으로.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자기 땅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증거가 미시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군요. 이스라엘의 땅은 다른 이방인의 땅보다 거룩하다. 예루살렘을 가진 도시는 더 거룩하다. 성 안은 더 거룩하다. 성전산은 더 거룩하다. 담 안은 더 거룩하다. 여인의 뜰은 더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뜰은 더 거룩하다. 현관과 계단 사이는 더 거룩하다. 성소는 더 거룩하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 거룩한 것보다 더 거룩한 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한 건 뭐라고요? 그 안에 성전이고 성전보다 더 거룩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여인의 뜰이고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성전 정결 사건을 행하신 분을 내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인의 뜰을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죠. 그러니까 미시나에서조차도 이방인의 뜰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은요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인의 뜰은 더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뜰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더 거룩한 것이고 거기에서 계단과 계단이 있는데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것보다도 가장 마지막 거룩한 곳은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룩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지었습니다. 어떻게 구분지었느냐 하면 그들은 제사장들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족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요. 세 번째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 개종자들이요. 다섯 번째는 해방된 노예들이다. 해방된 노예들은 가장 비천한 그리 다음에 개종자들. 이스라엘, 그 다음 레위인,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족속들이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었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이런 이스라엘의 풍토와 생각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훼파되어져 버린 예루살렘을 황금으로 다시 세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곳에, 이런 엄청난 곳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분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일까지도 정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왜 이 성전이 지금 강도의 굴혈이 됐다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곳이 말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멀리 지역지역마다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이때 유월절에 들어오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약 12만 5천 명 가까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당시 시대의 숫자로 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12만 5천 명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뭐 때문에 옵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와요. 그렇다고 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올 때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수확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 오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걸 다 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오는 건 이방 땅에서 재배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이방 땅의 것들을 드릴 수 없어요. 온전히 이스라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20살이 되면은 매년마다 드리는 성전 세금이 있었어요.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하나님 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의무였어요. 그럴 때 그 성전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운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세금이 성전에 드리는 금액이 당시 시대의 화폐로 보면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들이 주류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헌금은 그런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드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유대 히브리 화폐만 드릴 수 있었단 말이죠. 은세겔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들을 번거로운 일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올 때 너희들이 땅에서 소출한 수확들을 가지고 성전 앞에 와서 재물을 그곳에서 사거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화폐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들여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소는 이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네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이미 환전하고 그곳에서 재물을 파는 일들을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그 일이 엄청나게 재미가 좋습니다. 수익이 쏠쏠해요. 그 모습을 제사장들이 본 거예요. 성전의 지도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들 뭐 그렇게 조금 그것도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우리 성전에 가장 시원찮은 곳 이방인의들 제가 아까 미시나 읽어드렸죠? 이방인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우리가 시장이 통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곳으로 환전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장사해라 라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바로 환전하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올 일도 없습니다. 상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12만 5천 명이 그곳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돈을 바꾸고 그곳에서 재물을 사고 얼마나 엄청난 마켓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보시니까 그 이방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조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여전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곳이 장사하는 시장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이죠. 환전을 하는데 1대1로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로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면 여기서도 하나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환전 차이 시세를 올려서 받는 겁니다. 어디 작게는 2%에서 많게는 11%까지 말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익이거든요. 아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뭘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비둘기까지도 사기를 쳐서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절을 둘러엎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것까지도 지금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끈끈한 커넥션이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재물을 자기들이 팔아먹고도 제사장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쯤 취소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재물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걸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걸 다시 물르고 또다시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사기였습니다. 이거는 속이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가 되는 이사야서 57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매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라고 하는 그 그들이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또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내 단에서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이사야서 57장 5절에 바로 앞절에 기록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방인들의 희생제사와 이방인들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이방인들이 서야 할 이방인의 뜰에 그 성전에 장사치들을 끌어들이고 장사하는 마켓으로 만들어버리고 사기를 치고 용도 변경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을 용도 변경을 하지 마라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맞는 것 같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용도 변경은 좋은 건데 왜 그래?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 낫잖아. 무허가로 막 하는 것보다 낫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용도 변경하는 것입니까? 집을, 때로는 장소를, 어떤 환경을, 그런 지금까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짓거나 만들었지만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바꾸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죠. 허락을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공사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죠?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무허가로 하는 것보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계열이오는 절대 용도 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현대 법으로도 말입니다.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뭘 바꾸면은요, 아니 용도 변경을 신청도 하지 않냐고 이 법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뭐 뚝딱뚝딱 공사를 하고 새로 뭔가 지어서 사용을 하면은요 발각되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 뜯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만큼은, 교회만큼은 용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전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전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곳이고 이전은 용서가 있는 곳이고 이전은 회복이 있는 곳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용도 변경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장사치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거예요. 제사의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의식의 의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게 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병든 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분인데 왜 성전에 오셔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그 의식이, 제대로 제사가, 제대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드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용도 변경되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곳에 용도 변경되어져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럽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유럽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팔렸대요. 뭐 팔린 거는 수없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극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 얼마 전에 팔린 것은 서커스장으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 성전을 사실 살려고, 너무 금액이 커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누군가 낙찰했어요. 알아보니까 성전이 지붕이 높아서, 천정이 높아서 끈을 메고 그곳에서 서커스 할 수 있는 용이한 공간이라고 서커스가, 서커스단에서 성전을 사서 서커스 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뭐 유럽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현재 성전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겉의 모습은 번들르하고 겉모습은 말끔하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고 이 성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과연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현대 교회들에 들어가 보시고 과연 어떻게 하실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만약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부끄러움 없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이렇게 멋지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의 사명과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왜 가장 치욕스러운 비난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고 목회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계층화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요. 의사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정치가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를 의미보다는 재미에 중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TV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교육적이고 얼마나 의미가 있어서 다른 우리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볼만한 볼거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TV들을 보고 있습니까? 야, 저거 괜찮다 그러면 몇 주 안 가서 없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청률이 저조하면 수없이 투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도 그저 가차없이 폐기 처분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어디 TV 프로그램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점점 예배가 재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능력 없는 설교가 되어져 버리고 설교 시간도 30분을 넘어가면 재미없고 따분한 설교가 되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교회 안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나무라셨던 예루살렘 이방인의 뜰과 같은 성전의 모습인지 몰라요. 아닌 것 같죠. 교회가 산업화되어지고 세상과 다름없이 얼마나 마케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전도하는 모습은 없지만 교회를 사진 찍어서 버스마다 붙이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는지 식당에도 보면 밑에 깔판에 교회 멋지게 이름 새겨서 나오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사교의 장이 점점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정말 분노하실 때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장사치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네, 권세자들, 그 지금 안에 그 호랭이굴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그냥 조심해 있다가 나오시면 좋겠는데 그걸 발칵 뒤집고 지금 신성,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더 빨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시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외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용도 변경해서 그들이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아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무슨 예언이요? 말라기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과 스가랴서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주가 그 전에 임하시며 그 전이 성결케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날. 그 날이 오면 그 주께서 그 전에 임하셔서 그 전을 성결케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미 말라기서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당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을 보시면서 성전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를 비유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지지 아니하고 다 훼파되어져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이 전을 다시 세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아니, 수십 년을 세우고 만 명이, 1500대의 마차가, 1000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사제들이 모여서 지은 그 성전이 딱 멸망해버리지만 예수님은요,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 너희가 진정한 성전인 줄 믿고 나와서 이거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직능은 여기서 이제 끝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렸던 제사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드리면 그 진실되신 진정한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성전과 함께하는 삶,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곧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저 기도만을 의미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깨끗함과 성결함을 느낍니다. 제물을 드림으로써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짚어드리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용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을 말해요. 우리 교회를 말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다면은요, 용도 변경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요. 교회 내 난치병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본래적인 것을 무시하고 비본래적인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습관성 주보 탐닉증,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뒤적이고 자기가 낸 헌금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찾아보는 증상. 두 번째 증상은 습관성 찬송 추월증이랍니다. 찬송을 하면서도 망상의 나래를 가지고 이것저것 쳐다보고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성 예배 지각증이라는 거예요. 꼭 예배 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항상 늦게 오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습관성 안면 철판증이 있는데 성가대 연습 없이 성가대 가운 입고 앉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지 아니했는데도 성가 연습은 하지 않냐고 성가대 올라가가지고 성가대원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습관성 재발절임증이라고 한다는데요.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를 또 씹는군 하고 생각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증상은 만사삐딱증인데 모든 일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하자 그러면 다 요즘이 어떤데 그런 삐딱하게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 거룩한 성전이 용도 변경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제대로 된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가 펑션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과 교감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가 한 신앙 고백을 하나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요즘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이었는데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제대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용도 변경돼서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무엇을 간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영원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자비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의 잘못된 부조리들을 보시고 재기능을 해야 하는데 재기능하지 못하는 성전의 그 제사장들과 장사치들 앞에 분을 내시면서 뒤집어 부셨어요. 용도 변경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훼파되어져 버리고 말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나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용도 변경된 성도들 난치병 6가지 내겐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성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